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시선이 짧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라도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생명다운 생명으로 빚어가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르게 깨닫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자식을 검은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제사가 하늘에서부터 화살을 불러주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함께 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장차 임할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 곁에 사람들을 주관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때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장면입니다. 21장은 믿음의 열매를 따고 있는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드디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참 행복이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이 21장 하반부부터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방관자 같은 혹은 무정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으로 겉모습만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어보내는 그 사건마저도 아브라함이 전 인생을 들여 욕망으로 일구어 놓은 그 욕망의 열매를 그가 따고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의 저질러 놓은 모든 일까지도 책임져 주신, 만지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1장 하반부의 모든 내용들이 똑같이 약속의 열매를 주시듯 좋은 것 주시고 계신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지난주 남자 집사님들과 일본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100% 그렇진 않겠지만 되게 대부분의 많은 집사님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과 좋은 경치와 또 좋은 여건들을 만족해 하시며 행복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간밤에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만약에 제가 여전히 교만하고 미숙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여행 가운데 어김없이 군림하려 들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수단 삼고 승부욕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저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여행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도 좋은 음식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하나님, 이제껏 그렇게 바른 말을 하고 끊임없이 참아주고 이해하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인격으로 길러지지 못한 제 자신이 죄송스럽지만 남은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품고 제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움을 입고 위로받는 시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번뜩 머리를 스쳐지고 지나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전에 어떠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저의 그 미숙한 인격과 교만한 마음을 빚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펼쳐놓으셨던 사건들에서 제가 빠져나온 것, 그런 일들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참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생명, 아름다운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리란 법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1장 하반부에 펼쳐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이나 하갈의 사건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1장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가 되어서 주신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인생의 가장 막막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하갈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하갈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주저앉아 자신의 생사를 걱정하며 울고 있는 아주 처량하고 무력해 보이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갈의 통곡이 그렇게 그저 무력하기만 한 것, 우리가 그 전에 하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교제해 왔는지를 안다면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보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만 인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재차 강조드리며, 그러면 과연 이전에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다시 21장으로 돌아와 하나님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1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6장은 하갈의 광야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 행간이 굉장히 길다는 게 느껴지시죠? 사례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사례가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실 지금보다 더 청청벽력과 같은 사건을 하갈은 맞이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임신을 한 만삭의 몸으로 광야로 떠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는 성인이 된 아들과 나아가지만 지금 그 배에 생명을 잉태한 채로 고통스러운 절망에 나락에 떨어진 채로 광야에 들어갔던 적이 16장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사실 16장을 이미 생각해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16장에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으니 잘 압니다. 다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산 삶의 대가로서 이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압니다.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 하갈이 무슨 정신이었던지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정실부인이었던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고 첩이었지만 자기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제넘게 여주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성경이라고 하니까 거룩하게 보지 마시고 한번 나와서 이 내용 자체만 본다면 이건 딱 아침 드라마에 나온 막장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급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좋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잘못된 단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조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를 향한 욕망으로 인해 하갈과 동침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주인의 아이를 뵌 여종 하갈의 미숙한 인격과 교만, 그 둘의 행동 앞에 분노의 서리가 가득한 사라. 이게 지금 성경의 사건이어서 아름답게 미화하고 넘어가려는 우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라가 잠시 하갈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듯 보이지만 이내 전열을 정비하고 안방마님의 막강한 파워를 앞세워 남편과 단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온 마음을 날카롭게 갈아서 화를 그녀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이 학대가 무슨 단어인지 배웠습니다. 여기 나오는 학대는 자주 나오는 학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나, 히브리어로 이 아나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과 억압을 행할 때 사용되었던 학대, 그 동일한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막장 드라마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단어를 지금 믿음의 조상의 부인인 사라라는 여자가 종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는 수준의 정도를 넘어서서 가했던 그 학대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으니 당시에 하갈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던 그 정도의 학대를 하갈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탈출한 것처럼 하갈도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대의 수준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망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갈은 창세기 21장에서 만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보다 지금 이미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광야로, 아니 사실 그녀의 발걸음의 목적지는 어디였겠습니까? 그녀의 고향이 이집트였기 때문에 응당 이집트 출신인 그녀에게 있어 갈 곳은 이집트밖에 없었거든요. 본문은 헤브론에서 이집트로 가는 최단거리 길을 잘 보여주고 있죠. 브엘세바를 거쳐 술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의 숲곳으로 가는 길이 내나 그 길입니다. 16장 7절이 이렇게 밝혔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녀가 어디에 있다고요? 술광야, 술길 샘 곁이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이집트로 갈 때 지금 술길 샘 곁 술광야 이 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필요해서 내려갔던 그 길을 하갈은 사람의 학대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천재와 인재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죽음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라는 걸 모르고 하갈이 출발했을까요? 알고도 나온 겁니다. 왜요? 학대 때문에. 자신이 처한 이 견디기 힘든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그녀는 그 광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의 위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곳을 떠나 광야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럼 이쯤 돼서 질문을 하나 다시 던져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하갈처럼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의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린 대개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로부터 피신을 꿈꿀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사람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생각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그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임신을 해서 나간 종을 찾으려 했을까요? 안 찾으려 했을까요? 당연히 찾으려 했을 거죠.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내어서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거시적인 시각이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하갈은 사람이라는 대상에 치가 떨렸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함께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벌리고 있는 막장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 막장 드라마가 빚어진 이유는 자기의 미숙함과 교만함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이 막장 드라마의 원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결국 하갈은 이 넓은 광야에서 자기의 다친 마음만 꽁꽁 싸매어버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또 피해서 도달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지닌 하갈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다 저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저렇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허락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베푸시지 않는 당신도 다 싫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다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갈입니다. 여러분, 사실 16장 6절과 7절 사이는 성경책에서 볼 때는 1c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절망과 분노, 회한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친 몸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끌고 광야, 술길, 샘곁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거기 누가 계신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위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일하셨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는 겁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도망가면 그 끝은 어디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고통을 뒤로하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바라고 도망갈 수 있지만, 아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환경들을 넘어서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 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돌고 돌아서 도착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는 늘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아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인들이 있죠.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켜보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조차 피하려고 내려갔던 길에 찾았던 그 셈이 그 이름이 하나님이 그녀를 지켜보는 눈이었다는 중의적 의미가 숨어 있으니까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녀가 도망가서 숨었다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이 지켜보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다정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위 하나님 주님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왔냐는 것이고요. 그죠? 두 번째 질문은요, 어디로 가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갈은 주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도망가는가, 그에게서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으로부터, 그 상황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도망이 그녀에게 더 정확한 답이었기 때문에 그 답으로 주님께 대답합니다. 사실 장소로 답하지 않은 하갈의 대답이 훨씬 옳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말할 수 있지만 미래는 자기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질문은 그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갈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합니다.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왜 흔히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시절에는 옆에 와서 누가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하고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갈은 사실 절망이 묻어나고 있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갈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브라함 곁에서 수도 없이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인생의 실수나 미숙함이나 연약함을 꾸짖으시고 경고하시고 저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생명과 평화로의 초대, 그 소식을 전하러 오셨던 하나님의 사자 옆에서 수도 없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상황과 사람들을 피해보려고 도망을 결심하고 떠나온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아브라함이나 하갈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십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시거나 특정 동네에 가서 살아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갈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막혀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교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한 보따리나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과 손을 잡고 거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 가운데 사건의 전말들을 보여주시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그분과 닮아갑니다. 그분이 보는 시각으로 나도 세상을 보고 내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한 시간을 두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시선이나 그분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해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들을 몰라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되물을지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주신 생명을 생명답게 세우시고자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9절이 다시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녀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돌아가라 하십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치를 떨며 결정해서 떠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운 인도요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소위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돌아가라라고 하십니까? 단지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집트로 넘어가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돌아서라 이 명령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사람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과 사람들이 기다릴 것이라는 신기루 같은 기대를 가집니다. 기대와 현실이 늘 달라서 속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그곳을 떠나면 더 좋은 것이 펼쳐진다는 속삭임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경계 밖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경계 앞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며 다시 자신을 원래 두신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매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그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갈은 사라로부터 받은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 나온 것이거든요. 그녀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한 게 분노와 증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땅의 경계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증오와 분노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내 삶에는 다시는 이 증오와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돌아서면 무너졌던 관계의 회복을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갈을 향한 사랑,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는 이 경계에 넘어서면 평생에 다시는 사라를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남은 일평생을 그녀는 증오와 실패에 붙잡힌 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증오와 실패로 넘어지는 삶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평안을 누리거나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그녀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녀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 그녀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락한 그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거하라. 내 말씀을 순종하라. 지금 허락하신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계신 그 방법의 모습,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열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선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